그래서 43장 1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하노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실 때 그것은 엄청나게 자신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런 복된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훌륭한 테너 가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의 이름은 이용훈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신실하게 그 선교의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성악가로 이제 알려진 것은 물론 성악을 했지만 알려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굉장히 유수한 많은 세계 오페라단에서 이제 그 주연으로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지만 2019년까지 이제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갈 그 잡을 일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한 일정으로 이제 주연역을 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활동적인 이제 성악가입니다. 이분이 뭐 너무나 훌륭한 테너 가수. 저는 이분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 중에 몇 번씩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정말 너무 감동이 있고 그 음성과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탁월하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음대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전공을 몇 개를 방황하면서 이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노래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성악하는 친구에게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이 가르쳐주는 이 친구분이 하도 적극적으로 넌 음대 가야 된다, 성악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러면 나도 뭐 하고 싶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몇 달을 준비하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성악가로서 꿈을 키워오고 그에게 이제 음악이 정말 전부였던 것이죠. 음악이 전부였는데 뭐 자세히 말씀은 안 하지만 자신이 그 노래하는 음악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그 음악의 길을 아픈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던 선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임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이제 그래도 부르심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던 음성이 이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짧은 두 말씀이었다고 하네요. 내가 너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지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노래할 때 기쁘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노래해주지 않겠니? 하는 그 자신이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노래해왔던가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 정말 자신의 어떤 의욕도 있고 자신의 또 명예도 있고 자신의 자랑도 있고 한 그런 뒤범벅이 된 그런 그 성악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겠니? 하는 그런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번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힘들게 떠나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노래해줄 수 없겠니 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깊은 음성으로 들렸는지 이내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뒤로도 뭐 긴 간증이 있지만 저는 이분의 이 초두에 이 간증의 초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 난 네가 노래할 때가 기쁘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음성을 우리도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질 거라는 그런 직관적인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르심이 내게 이렇게 들려질 때 그 물론 귀로 듣는 건 아니죠. 그것이 마음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확신이 될 때 그것을 듣고 사는 것과 못 듣고 사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이제 별개의 차원이죠. 그런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가 정말로 진실하게 자기에게 들려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연단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물론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분명히 부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 옆에서 보는 가운데에서는 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뭐 일이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자신만이 발견한 삶의 가치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정진한다라는 그 생명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내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그 삶은 곧 나의 진정한 성공이다.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감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는 어떤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으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이들을 이제 잘 지어놓고 일감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려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의 완성자로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일 높은 자리에만 있지 않으시고 감당하셔야 할 일 어떤 것이든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이 피조계가 완성될 때까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충실히 스스로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흔히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죠. 커다란 역사에 또 커다란 그 구속에 수레바퀴 거대한 것이죠. 그것을 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레바퀴를 자신만의 힘과 자신만의 속도로 굴려가고 계십니다. 이 수레바퀴 운동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처음에 창조가 될 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수레바퀴를 굴리시는데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누가 내가 해서 이것을 돌려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정말 참다운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일에 우리를 점과 같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용훈 씨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어줄 수 없겠니? 바로 그 말이죠. 이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어떤 위대한 한 개인도 어떤 위대한 한 공동체도 어떤 위대한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단지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게 되고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스케일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셔서 인간은 정말 축복을 받되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의 지점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내 수레바퀴를 네가 돌려주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대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이 크레용을 이제 한창 가지고 놀 때니까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아이 방에서 와라락 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큰 울음소리가 집안을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들어가 봤더니 꽤 크레파스가 이제 크레용이 많은 쪼가리까지 났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 크레용 조각들이 담긴 박스를 이렇게 들다가 뚜껑이 확 열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달래주고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주워 담자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두 개 주워 담더니 다른 장난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크레파스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거 같이 하자 그랬더니 또 정신 차리고 와서 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찬양까지 해요. 그때 한창 부르던 찬양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크레파스 주워 담는 거는 제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이 빠르고 당연하죠. 제가 했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 우리 상욱이 대단하다. 잘했어. 아빠 네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기뻤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테너 이용훈 씨에게 하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난 내가 노래할 때가 기쁘다. 이분이 정말 노래는 잘하지만 세상에서 노래를 뭐 제일 잘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에서 뭐 탁월하고 뭐 남들에게 뭐 이런 어떤 남들은 어떤 수준과 재주를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네가 노래할 때 기쁘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수레바퀴, 거대한 수레바퀴에 지극히 한 점의 점의 점도 안 되는, 사실은 보이지도 않을 그 점, 그 부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실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공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칭찬과 존귀를 그에게 더해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이것을 만약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미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잘 몰라요.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 좋은 일의 가치도 잘 모르고 그 좋은 일의 진가를, 참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 이것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것이 바로 내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애를 써서 드러내는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가 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그 격려와 그리고 그 칭찬의 가치 부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반주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피아노 칠 때 가장 기쁘다. 아기 엄마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나 내가 준 생명의 선물, 그렇게 그래도 너를 혼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 기를 때 난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엄마 아닌가 봐 염려하면서 죄책감 느끼지 마라. 우리 아기 엄마들이 죄책감이 많은 거 아세요? 항상 자기가 애한테 잘못해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러나 또 가리고 싶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마찰이 되죠.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죠. 아이를 기르는 것이 때로는 짜증스럽죠. 그러나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과 만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도 그러시겠죠. 교회에서 맡은 직분, 귀찮고 성가시고 이상한 방해도 많고 맥빠지는 일도 많다만 바로 나는 네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줄 때가 가장 좋다. 오늘 성가대가 이제 연습을 막 하는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막 시간이 다 왔어요. 다 됐어요. 근데 막 애달프게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막 2분, 3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다는 안 돼요, 딱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이걸 보고 기뻐하시지, 아니 우리가 찬양을 잘 하시는데 물론 잘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난 내가 설교할 때가 참 좋다.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의 말 그대로입니다. 토브, 참 좋다 이것이죠. 참 좋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토브, 좋다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토브를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는 좋으시다 못해서 아린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아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예는 쉬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눈빛 속에서 그냥 너무나 좋으신가 봐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너무나 좋으신가 봐요.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제가 가서 말도 못 붙이겠어요, 집사님들한테. 그리고 그 너무 좋아서 아린 마음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다 하실 때는 기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가슴 아프도록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인생 주셔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까? 항상 우리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수준에 딱 맞겠는데 항상 하나님은 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 같다가도 질문만 했다 하면 당신의 수준으로 곧바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만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나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뚫고 지나가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나 어떤 미지의 힘이 나를 상하게 할까 봐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항상 도망가든지 회피하든지 숨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아주 보호하기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에 애를 쓰게 되죠. 두려움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뭐가 저한테 확 날라오면 저는 싹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 보호 본능이죠. 뜨거운 줄 모르고 집었는데 확 뜨거우면은 금방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 본능이죠. 이런 보호 본능은 좋은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보호 본능을 불필요하게 깊이 많이 자극한다라는 거죠.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모르니까요. 그죠? 그것이 모르니까. 몇 번 가보면 두렵지 않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미래에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미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미래가 나에게 줄 것이, 나에게 제공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두렵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알면은 그 두려움이 많이 경감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왜 두렵습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놓고 두려워해서 숨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축복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노다지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질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지으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그죠?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는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안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발견한 사랑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세상과 미래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과 미래를 어떻게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레바퀴 일에 한 점이라도 동참을 하면 그 세상과 미래는 내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든 어떤 미래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용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까지도 내가 그 어떤 일이든지 지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꽃피울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소명의 길로 인도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힘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내 인생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내가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이런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방법은 묻지 마세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물으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는 분명하게 더 한 걸음 가깝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불사해도 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붙들리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난 더 풍성한 축복의 미래가 내게 오고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한 미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면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보증해 주시는 일은 성령께서 감당해 주신 일이죠. 아, 저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너무 딱딱해. 또 이렇게 이 저기 뭐 꼭 공식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알아야 되겠죠? 당신의 살과 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서 하시는 말씀의 바로 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미래를 이제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아, 주님의 저런 부활의 미래를 나도 가는구나, 나의 미래는 저것이로구나 하고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올해를 보내시면서 지금 대하는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과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야 할 모든 미래에 대한 그 우리의 자세가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뒤면 내년이잖아요. 이 내년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맞이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 지금부터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찬송 198장 1절 2절의 말씀. 성찬 집도자들께서는 성찬 때 앞으로 나와주셔서 이 커버를 제거해 주시고요.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시고요. 김도영 집사님이랑 백동욱 집사님께서 우리 성찬 위원으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하며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그 힘으로 두려움이 쫓겨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도 우리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성찬 위원들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각 분단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차례로 성찬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